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때로 거룩한 작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읽고 있는 18장 이 본문이 오늘 묵상 본문이기는 한데 우리는 한 10여 구절에 걸쳐서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상황이나 좀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아요. 오늘 주보에 소개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책은 그 시대 문화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책이어가지고요. 이런 책들을 쭉 읽으면 좀 성경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 시대는 다 걸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시대여가지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또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뭐 이렇게 쭉 여행하는 이 여정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 읽으면 1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이거요 세 구절에 걸쳐서 짧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거리로 따지면 수천 킬로미터를 간 거예요. 이 튀르키예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튀르키예 땅을 다 가로질러 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좀 이렇게 이미지로 만든 거여 가지고 좀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를테면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튀르키예 대륙을 건너서 동쪽까지 해변 끝까지 가로질러 간 거예요. 비두니아와 본도 여기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향입니다. 우리 빌라도 할 때 본디오 빌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본도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는 이 튀르키예 북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 끌려서 드로아까지 간.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세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 거리를 여행을 하려 그러면 아마 몇 개월을 걸어서 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지명이 쭉 나오는데 오늘 그 구역 교환 옆에 제가 지도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너무 작은 지도가 들어가가지고 요 지도를 한번 쭉 짚어가면서 여기가 어디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읽는데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빌립보예요. 여기서 사회 가다가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로 베르야로 아테네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그리스 아테네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이제 우리는 오늘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가요, 이게 아주 아주 독특한 또 도시였어요. 요즘 고린도는 그냥 퇴락한 지금 그러니까 요즘 고린도는 역사적 유적,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는 유적으로만 남아 있고 신 고린도가 있지만 그렇게 큰 도시 아닌데 고대 2000년 전에는요.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따지면 몇 개 들어갈 정도로 이를테면 제일 큰 도시 로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75만까지 됐다 그러거든요. 아테네는 그 당시에 1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만 명 도시에서 75만 명. 그러니까 뭐 이게 인구라는 것이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뭐 이게 적게 잡는 사람은 20만도 잡고 많이 잡는 사람은 75만도 잡지만 여하튼 그 시대에 이게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이 왜 이렇게 큰 도시였느냐 하면 이 고린도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이게 아주 독특한 지역. 이게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인 거예요. 그리스랑 여기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딱 붙어 있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동서 간의 교역의 중심지였던 거죠.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펠레폰네소스 반도랑 그리스 본토를 이어주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성 사진으로 보면 여기 딱 잘라져 있어요. 여기가. 여기 잘라져 있는데 이런 운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 운하 사진 두 장. 예, 이렇게 딱 잘라져 있어요. 이게 5.5km예요. 그러니까 저 운하는 1893년에 완성이 됐어요. 2000년 전에도 저기 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신전의 사제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우선 기술적으로 이게 전부 다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저 바위를 뚫어내는 거 쉽지 않아 가지고 운하를 팔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 대신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디올코스라는 이 도로를 만들었어요. 이 도로 이게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유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도로에다가 배를 끌어올려 가지고 끌었어요. 배를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 배를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를 사람이 끌어서 5.5km를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배를 타고 한 320km를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 그 시대로 하면 한 일주일을 이 펠레폰네스 반도를 돌아가려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리는 거를 저렇게 끌어가지고 며칠 만에 이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거 엄청난 교역 도시였어요. 이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아주 엄청난 무역 도시였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고 고린도 뒤에 가면 한 575m 정도 해발되는 큰 언덕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미어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신전 창녀가 한 1000명쯤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탕한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영어 사전에서 고린디언 이걸 찾아보면 지금도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하다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인데요. 고린도가요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이 풍요로운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쉽지 않았어요. 안디옥을 떠난 뒤에 1차,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1년 6개월, 18개월 머문 것이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사역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엄청 힘들게 사역한 거예요. 그 전 사역 가운데서도 상당히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던 것 같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는데 고린도가요 이게 천성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방탕한 거 좋아하고 뭔가 도덕적 감각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거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쳤지만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걱정 많이 하면서 아주 마음 아프게 편지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점잖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수월할지 모르는데 이 도덕적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일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큰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묵상했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힘들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고린도에서 경험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일종의 소요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아에서 배를 탔어요.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지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쪽 방향으로 여기에 이제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배가 그 시대에는 직항 이런 거 없어요. 그 시대에는 뭐 여객선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이렇게 멀리 여행하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아마 일정한 기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성도들이 야 여기 좀 더 오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 걸 봐서 아마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한 100km쯤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여기인데 요 지역은 이를테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 방문했던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까지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2차 전도 여행 끝내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거리가요 엄청나요. 여행거리가 엄청나요. 우리는 짧게 읽고 있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사역을 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배를 탔다는 표현이 두어 차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에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그래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야말로 사단이 하는 일이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음을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만드는 것, 그거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차가운 것이 아니에요. 냉정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열정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불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막 거침이 없고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기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분주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분주한 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는 다른 거예요. 분주한 거는 정신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이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분주하게 사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단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데 실패하면 분주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분주하게 살면 뭔가 부지런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만 없고 뭔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주한 것은요, 경건함의 적이에요.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가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뭐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순탄하게 잘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오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사역하는 장면을 읽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뭐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많이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길게 나옵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가야 총독, 아가야는 지역 이름이고 아까 지도 보시면 처음 지도 보시면 아가야는 처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를 마게도냐 지방이라 그러고 여기 그리스 남부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 왜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역을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갈리오라는 이름은 잘 성경에서만 보셨겠지만 이를테면 로마 연설 그 웅변 연설 작가 세네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갈리오가요 그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그 로마 정치인 세네카의 동생이었어요. 동생.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요 로마 제국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었을 때 갈리오가 주후 51년부터 53년까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세네카의 동생 갈리오가 로마 총독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갈리오처럼 아주 명성 있는 정치인,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아가야 지방 총독일 때 기독교인에 대한 고발을 받은 거죠. 복음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요즘으로 치면 기각 처리한 거예요. 이거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무슨 사회의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로마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고 이 바울에 대한 고발을 기각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지만 또 회당장 소스데네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만약에 이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소스데네라면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회당장인데 예수 믿은 회당장이라면, 왜냐하면 어제 본문 읽으면 어제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어제 18장 18절 어제 묵상했던 18장 8절 제가 18절이라고 그랬죠. 에이구 죄송해요. 설교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고린도는 큰 도시였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은 뭐 규모가 다 다르지만 최소한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게 이제 바울의 사역의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어떤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물론 그 소스데네가 이 소스데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막 폭력을 행사했는데 갈리오가 볼 때는 저거는 내부 문제지 로마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입장을 딱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갈리오가 고발을 이 재판석에 앉았지만 갈리오가 볼 때 이거는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일 아니야.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기각 처리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됐어요. 중요한 판례. 로마 제국에서는 어느 지방에서 총독의 재판을 딱 받으면 이제 이게 일종의 판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 또 더욱이 갈리오 같은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리오가 이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일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인 거예요. 이 사람은 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복음을 기록하면서도 네가 들은 이 복음의 복음이 확실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같은 로마인 귀족들에게 이 복음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인들에게 갈리오가 재판 요청을 받고 고발을 받았지만 갈리오가 이거는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일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로마 귀족들에게는 복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회당장을 폭행하고 있는 거죠. 회당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데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식견도 있고 뭔가 이 사회의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회당장을 했는데 이 유대인 무리는 그런 회당장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고발 사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유대인들이야말로 로마 사회에 해가 되는 집단이다 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발 사건은 두고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어떤 뒷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전화위복되게 하십니다.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좀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도 불안하고 힘이 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그 말씀, 이를테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신 이 말씀이 진짜다고 하는 것을 또 이 고발 사건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사건이 소요 사태가 끝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갱그레아는 이제 이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타낼 수 있는 항구예요. 지금은 그 항구가 다 퇴락해가지고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동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항구였던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은 머리를 언제 깎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깎나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파마를 언제 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느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1년에 한 번 파마하신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왜 파마하느냐? 여름에 성경학교를 할 때 막 율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머리가 길면 율동이 안 돼서 막 율동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펌을 하시고 그리고 1년 내내 이렇게 그냥 대충 지내시다가 뭐 이렇게 하신다는 분을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적이 있는데 여튼 머리를 깎았는데요. 왜 머리 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어떤 표현입니다. 이거 압살롬 머리 깎은 이야기 나오지만 머리 깎은 게 왜 중요하냐. 일찍이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원 기간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머리 깎은 일과 서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은 민수기 6장을 잘 읽어봐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뭐냐면, 나시린, 우리말 번역을 이제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거는 히브리말 나자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건데요. 구별되었다, 받쳐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6장에만 나와요.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시린은 뭐냐? 나시린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 나시린은 레위인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자기를 구별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 나시린에게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 절대로 먹을 수 없고 포도로 만든 포도 열매로 만든 음식도 다 먹을 수 없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에 접촉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규정이 말하는 것은 특별히 정결, 특별히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인생의 자랑거리, 머리 깎지 말라는 거, 머리가 일종의 그 자랑거리였거든요. 고대 사회는. 그래서 너의 자부심, 너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포도 열매 먹을 수 없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만 네 인생의 즐거움이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시린은요, 기간이 있어요. 내가 나시린으로 이를테면 헌신을 하는데 한 달, 6개월, 1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다 끝나면, 헌신 기간이 끝나면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를 깎는. 그러니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서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일찍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가 인생의 다른 모든 기쁨과 즐거움 다 포기하고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작정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이 이제 끝이 나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고난을 면하게 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사. 뭐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까? 사도 바울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초신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다 그러는데 그 서원이 어떤 서원인지 잘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 이게 머리 깎은 거하고 서원하고 연결시키는 걸 봐서 나시린의 서원이라면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나시린처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헌신하려고 작정한 서원이었다면 이거 그야말로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명자가 어디 있으며, 사도 바울 같은 헌신자가 어디 있으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도 나는 주님께 더 헌신해야지, 그래도 나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작정, 그런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거 먹지 못하고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우리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문화에서는 포도주가요 일상적인 음료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만약에 안 먹었다, 맹물을 먹었다. 우리는요 맹물 먹는 거 괜찮은 문화인데요, 저런 튀르키예나 저런 지역을 가면 물에 석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석회가 너무 많아서 맹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절에. 그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도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는 정말 주님 외에는 다른 기쁨은 없어, 뭐 이런 작정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삶이 너무 단조롭고 내 삶에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일종의 서원인 거죠. 요즘은요 서원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서원 잘 안 하죠 요즘은. 옛날 그런데 주님 사랑하셨던 어른들은 서원 많이 했어요. 서원. 그래서 뭔가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다섯 자녀를 낳았는데요, 제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위로 누님이 세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이 홍역을 했는데 둘째는 죽고 큰 누님만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딸만 셋을 낳고 네 번째 저를 낳은 거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진짜 고마우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안 하죠 지금. 아. 옛날 어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성경에 괜히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가 뭡니까? 1년 동안 기다린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 가장 귀한 거죠. 그러니 주님께 드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계란을 안 먹어요. 왜 계란을 안 먹냐?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초란을 성도들이 그 동네가 다 양치는 그 뭐야 양계하는 동네였는데 양계 맞죠? 닭 키우는 동네인데 초란을 다 목사님께 가져온 초란을 그러니까 어릴 때 집에 초란 그 쌓인 초란을 먹는 그 목사님 절대 계란 안 먹다. 초란이 나오면 다 목사님께 가져온 천열 그 옛날 어른들이 순진했던 거예요. 순진. 근데 그거를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몫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해요. 서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마음의 어려움이 심하면 하나님 앞에 좀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이를테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워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했어요. 이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거는 머리 깎지 않겠다. 이거는 나시린처럼 살도록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한나가 어디서 기도해요? 실로 성막에서 기도합니다. 실로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실로 성막은 그야말로 타락한 제사장 엘리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고 다니는 홈리와 비나스 이런 제사장 노릇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렇게 병들었다고 말할 수 그렇게 병든 실로 성막에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주신 사무엘이요. 그 시대를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만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심할 때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 가끔씩 보면 내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를 들면 평생을 80년, 내가 40년은 나를 위하여 살지만 40년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뭐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내가 평생 선교제 예배당 10개 짓겠다. 예배당 10개 짓는 거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여하튼 내가 작정은 작정. 그래가지고 막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어느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가난한 그 아주 작은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도 누구를 대접하고 싶다. 대접. 누구를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돈이 5천원, 10,000원 생길 때마다 백화점 가가지고 예쁜 그 뭐 이런 그 액세서리 뭐 이런 거 뭐 이런 또 뭐 이런 접시 뭐 이런 거를 사서 모았대요. 가난해요. 누굴 집에 초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나도 주님 기회를 주시면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면서 나도 좀 섬기고 싶다. 그래 이분이 5천원, 10,000원 생길 때마다 백화점 가가지고 예쁜 그릇 뭐 이런 거 사서 모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 자녀들이 잘 됐어요.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은퇴하시고 강화도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이나 누구 어려운 분들 오시면 이걸 아주 예쁘게 대접을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형편은 그게 아닌 거죠. 자기 형편은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도 남을 대접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평생에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길러주시는 어떤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한 것이 있고 머리를 깎았다 그러는데 일찍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인데 그래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에 작정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룩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기도 11조 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주음에 들어왔습니다. 별로 놀리지도 않는군요. 옆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심에 좀 꺼리끼는 분도 계시죠. 안 들어오신 분들. 여튼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이 주음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회개해야 됩니다. 절반. 그래도 절반.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거룩한 다짐, 거룩한 작정, 거룩한 서원, 그래서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은혜 앞에서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한번 좀 거룩한 결단을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들이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뭐 이런 걸 뭐가 진짜 부끄러운 것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뭔가 누리려고 해요. 보고 듣고 누리려고. 그런데 영혼은 점점 메마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분주하게만 사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 묵상을 할 줄 모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기회도 없이 사는 것은 죄입니다. 사단이 성경 읽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살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요. 옛날 어른들을 보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하도 읽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큐티 뭐 이런 거 몰라도 평삼주오, 평일에 석장, 주일에 다섯 장. 옛날 어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옛날 어른들의 성경은 너덜너덜하거든요. 우리 성경은 너무 깨끗해요. 성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잘못해서 막 베이기도 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종이에 베이. 깨끗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좀 읽기로 작정해야 돼요. 성경. 제가 한때 큰 교회 부목사 생활 한 적이 있었는데 부목사 생활이라는 거는 주어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주어진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성경 읽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매일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밤에 묵상을 하고 그거를 쓰고 적자생존이에요. 묵상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종이배와 같아요. 묵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써가지고 성수인원 홈페이지에 가면 묵상 나눔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일 올렸어요. 한 1년 올렸더니 잘했다고 상도 주더라고요. 저한테 선물도 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잠자지 않으리라. 근데 그 지금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No cutie, no makeup. 자매들이 그렇게 좀 다짐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큐티를 안 하시면 화장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매들이. 자매들이면 그런 결단을 한번,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내가 매일 성경 읽으리라. 그래서 no quiet time, no makeup. 아니면 뭐 내가 no cutie, no lunch. 점심을 먹지 않으리라. 밥을 내가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성경은 좀 읽어야지. 말씀은 묵상이지.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한 결단을 해야 말씀에 메이지. 안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얼마나 분주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 핸드폰 켜가지고 막 온갖 거 다 보고 즐기. 그러니 우리는 늘 보고 늘 듣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볼 줄은 모르고 성령의 음성은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보고 늘 들어요. 늘 보고 늘 듣는데 하나님은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거죠. 교회 집사님들인데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수요 예배 안 오는 집사님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이게요.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징검다리인데 한 주간의 삶의 징검돌인데 아예 잊어버리고 그 주일 한번 예배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 교회가 무기력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작정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 몰라요. 때로 거룩한 작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묶어둘 어떤 그런 다짐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다짐, 거룩한 서원, 거룩한 작정 하면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